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나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나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이 주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체를 알며 그리스도 앞에서 어떠한 것이 참된 신자의 모습인지를 이 시간 마음 깊이 깨닫고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날 교회에서 그 많이 보여지는 잘못된 현실이 뭐냐 하면은 신앙에 있어서 참된 소망하고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혼동을 하고 있는 것이 크게 잘못된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그 참된 소망하고 인간의 욕망 이걸 서로 혼동을 해가지고 그 참된 소망을 인간의 욕망으로 변질시켜 버렸죠. 이게 교회에서 많이 보여지는 잘못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혼동 때문에 자기 욕망을 소망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또 기도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신앙을 변질시키는 무서운 적이 뭐냐 할 것 같으면 잘못된 소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된 소망과 잘못된 소망의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참된 소망이라 할 것 같으면은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넘어질 수도 있고 또 낙심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다면은 삶의 목표를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힘이 있죠. 참된 소망 안에는. 그래서 참된 소망이라는 것은 세상에 대한 소망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할
그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참된 것이 뭐고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뭔가 이걸 잃지를 않게 되기 때문에 힘을 얻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근데 잘못된 소망은 세상에 대한 욕망이죠. 하늘에 대한 욕망이 아니고 세상에 대한 욕망이죠. 세상에서 내가 이루고 싶고 갖고 싶고 얻고 싶은 것들 이런 욕망들을 갖다가 이게 소망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은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다른 오해를 해버립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건 다 들어준다 이런 오해를 하죠.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사랑이 하나님 이렇게 이해를 해버립니다. 결국 잘못된 소망은 아무리 그것이 성취된다 해도 결국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 나중에는 멸망으로 끝나도록 해버리는 것이죠. 또 만약에 그 잘못된 소망이 성취되지 않는다면은 쉽게 낙심해버리고 힘을 잃고 절망을 해버립니다.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그 마음이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가 바라는 것이 이게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일의 성패 이게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좋죠. 또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겠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다 천국이다 이걸 두고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원한 대로 딱딱 이루어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원하는 게 뭐냐, 우리가 원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 이걸 먼저 우리가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과연 그 하나님의 뜻에 들어맞는 합당한 것이냐, 이걸 묻는 게 진짜 참 필요해요. 그래서 소망과 욕망을 혼동을 하고 살아가는 오늘날 이 기독교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것,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3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대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그 본문 내용이 뭐냐면은 요한이 자기 제자 중에 두 사람 함께 서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니고 계신 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자기 제자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소개를 하죠.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걸 제자들이 가르친 거예요. 주님은 이분 이런 분이다 가르친 거란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쫓는 그 요한의 제자를 돌아보면서 뭐라 합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미 이렇게 증거되어진 상황에서 사실 예수님이 뭘 구하느냐 이렇게 묻는 이 질문이 사실 어울리는 질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이라면은 그 예수를 쫓는단 말이죠. 그 예수를 쫓는다면은 구하는 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죄사함이라 그 말입니다. 그 당연한 거예요. 물어볼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고 제자들에게는 물어볼 필요가 없었던 질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질문을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근데 또 이상한 게 뭐냐면 요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뭘 구하느냐 이렇게 했으면은 여러분 같으면 뭐라 하겠습니까? 뭐 그래도 예수님을 안다 하는 그런 분들이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뭐 말을 한다거나 또 다른 뭐 신앙적인 그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무엇을 구하느냐 묻는 예수님 앞에서 뭐 내 아들의 성공을 뭐 구합니다 뭐 이런다거나 내 하는 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뭐 이걸 바란다면은 결국 그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뭘로 봅니까? 내 삶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런 분으로밖에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뭘 구하느냐는 물음에 엉뚱한 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라면 그분을 본다면 그분의 구할 것은 당연히 죄사함밖에 없어요. 당연한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에게 무엇을 구하느냐고 묻는다면은 결국 뭡니까? 지금 너희들은 다른 마음을 가지고 나를 쫓고 있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구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는 마음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거.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뭘 구하는고 이렇게 지금 물어보신단 말입니다. 자, 뭘 구하느냐 이런 물음에 요한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과연 뭘 구합니까? 뭘 구하느냐 그러니까 그들 대답이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게 엉뚱한 대답입니다. 이런 대답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지금 그들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그 짊어져간 어린 양, 그 어린 양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나올 수 없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선생. 다시 말해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단지 누구로 봅니까? 어린 양으로 안 봅니다. 선생으로 봐요. 선생이다. 그리고 그 선생이 뭘 구하느냐 물으니까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입니다. 자,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은 지금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떨어져 있습니까? 요한 제자들과 본문 내용대로 그게 아닙니다. 지금 요한 제자들과 함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제자와 예수님이 멀리 떨어 휴대폰과 통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몰래 숨어가 숨바꼭질하면서 모습은 감추어놓고 목소리만 들리고 있는 그것도 아니거든요. 분명히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 쫓아갔고 예수님은 자기를 또는 요한 제자를 보고 물 구하는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제자들 앞에 서 있습니다. 제자 앞에 서 있는데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그 제자들이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가 이걸 그 묻는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기거하시는 곳이 어디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어디 기거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어디 호텔에 계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요한의 제자에게 뭘 구하냐 묻자 선생이여 어디에 기거하십니까 하면서 뭘 말하는 겁니까? 나중에 찾아뵙고 가르칠 받겠습니다 이겁니다. 어디 기거하시는가 말씀해주시면은 주님 계신 곳에 가가지고 가르침 받겠습니다. 왜? 선생이니까. 그래 예수 이거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생이라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에게 가르침 받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을 만한 뭐 학식이 있다든가 아니면 신앙이 있다든가 뭐 높은 뭐 가르침 교훈이 있다든가 그 정도의 선생으로 봤다 그 말이죠. 가르침을 받겠다 그 말이에요.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오직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거예요. 요한이 말하고 싶은 예수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희들의 죄를 세상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모든 게 다 막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죄 때문에 모든 게 다 막혀 있어요. 생명으로 가는 길에 죄로 인해 막혀 있는 게 세상 실정입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길도 죄로 인해 막혀 있습니다. 하늘의 복도 역시 죄로 인해 막혀 있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잃어버린 게 뭐였습니까? 생명이었죠.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후로 어떤 인간도 생명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뭡니까? 죽음이라는 거죠. 죽어야 합니다. 흙으로 돌아간다. 사람이 죽는다는 그것이 있는 이상에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도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세상에서 호화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인생이라 그 말이죠. 그 어떤 것도 복이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대가로 영원한 고통에 영원토록 살게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 현실 앞에서 뭐가 복이겠습니까? 복이란 게 있을 수가 없는 게 세상에서. 이게 생명에서 멀어진 인간의 실체입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 하냐면 비참이다. 비참하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집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헐벗고 못 먹고 살아가면 그걸 가지고 비참하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사실 그러한 것은 영원한 고통 속에 사는 게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시간이라는 게 없는 끝이라는 게 없는 영원한 곳에서 고통 속에 산다는 것을 사는 거기에 비한다면은 이 땅에 잠시 잠깐 못 먹고 헐벗는다 물론 그 순간 고통이죠. 하지만은 그 영혼에 비한다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영원한 고통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없고 다만 이 세상에서 비참하게 사는 것 남들보다 못해 강하게 사는 것 이걸 더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모습들이 생명에서 멀어진 인간이 생명에 관심 없이 살아가는 증거물이라 이거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 호화롭게 산들 그가 생명에서 멀어진 채로 산다면 그는 비참에 처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참된 복이라고 하는 생명이죠. 그게 참된 복이죠. 생명에서 멀어진 인간이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 이보다 더 큰 복이라고 하는 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가지고 하늘의 복이다 이렇게 말하죠. 과연 이 복을 누가 알아보겠냐 그 말입니다. 생명을 얻은 자만 이 복을 알아볼 뿐이에요. 생명을 얻었다면 그 사람 틀림없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냥 세상에 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나에게 죄가 거쳐지고 대신 생명으로 내가 나가게 되었다는 것, 이걸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진짜 제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것이죠. 아까 말한 대로 인간이 생명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된 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죄만 해결되면 생명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힘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 해도 결국은 죄 속에 헤매고 살아가요. 그게 우리 실체입니다. 그런 우리의 죄를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대신 졌다. 대신 졌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덕분에 죄 없는 자로 여김받고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 깊이 생각한다면은 참으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 그 예수님이란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보배로우신 분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죄 가운데 영원한 고통에 들어가야 할 우리가 예수님 그 덕분에 고통이 아닌 생명으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 이걸 아는 자를 가지게 신자라 말합니다. 그들이 구원을 얻은 자죠. 그렇다면 이런 신자라면은 그리스도 앞에 구할 게 과연 뭐겠습니까? 뭘 구하겠어요? 그런 신자가. 자, 우리가 지금 주님을 쫓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돌아오시고 너희가 구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과연 우리가 예수를 아는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 앞에서 우리들 육신이 편하게 지내자고 주님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네 자식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도와달라는 욕을 우리가 감히 할 수가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피 흘린 그 주님 앞에서 우리 죄를 지고 가는 그 주님 앞에서 분명히 말하자면 만약 그런 바람을 가지고 그런 속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찾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지고 간 우리의 그 죄는 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짊어지고 십자가를 보지 않고 주를 찾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지고 가신 그 십자가로 인해 이루어진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 속에 파묻힌 우리 욕심만 자꾸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이 땅의 것 쓰레기다 이렇게 말해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피 흘리고 계시는 그 예수 앞에서 쓰레기라온 그걸 들고 나와 구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신자의 소망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뭘 구한다면 그것은 영원히 주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살게 해달라 이렇게 구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진짜 뭐가 소망이고 뭐가 생명이고 뭐가 귀한다면 그런 바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 이렇게 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늘의 것으로 구할 게 참으로 많잖아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해. 여러분 기억나죠? 무엇이든지 이게 참 염치가 없죠.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다 드려달라 이런 요청을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이 교회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식으로 예수에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는 건 다 드려달라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또 나오잖아요. 이 속에 숨겨져 있는 게 바로 탐욕이라 그 말입니다. 내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주님이 지고 있는 십자가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바라는 것이 아니고 뭘 바라느냐, 이게 진짜 중요하다 있지 않습니까? 뭘 바라느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바란 게 뭐였습니까? 주님께서 영감하실 때 뭘 하겠어요? 우리를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민빈에 함께 해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지금 그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가지고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시한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다, 세상지를 지시고 고난받고 십자가 피를 죽으실 그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영광을 생각해, 내 영광, 자기들 영광,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그냥 받는 것이 아니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죽는 것이 바로 주님에게 영광이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고난과 십자가 이건 도통 보이지 않고 오직 내가 받을 영광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광만 탐하는 그런 신앙이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오늘날 이 교회 현실과 너무나 똑같은 모습을 제자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가 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모른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의 잔과 죽어 다시 사는 세례를 모른 너희가 어찌 자기들이 바라고 구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겠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진심으로 구해야 될 바를 모른다 그 말입니다. 뭘 진짜 구해야 될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이루어질 줄을 믿고 내 영광만 쫓는 그런 제자들이었으니까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한 뭐입니까? 소경이었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의 뜻을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자들을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얘기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소경 바디묘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그 뒤에 이어서 예수님이 소경 바디묘를 불려가지고 여전히 똑같이 내가 무엇을 구하는 이렇게 물어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소경이 뭐라 하겠습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원하는 건 안 들어줬습니다. 너희가 구하는 바 잘못됐다, 도대체 뭘 구했지 모른다 이렇게 책망을 했는데 소경이 원하는 것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면 들어준 거예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요 소경이 눈뜨기를 원하는 것이나 제자들이 뭐 자기들의 주님 오른편 왼편 앉기를 원하는 것이나 똑같이 나를 위해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경이 눈뜨기를 원하는 거, 그거 자기를 위한 거예요. 사실 자기를 위한 것이고 그게 당연한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건 왜 들어주십니까? 그것도 믿음이라 말하면서. 그게 뭐냐면 결국 예수님은 소경을 내세워가지고 지금 제자들이 무엇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가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제자들은 진심으로 자기들이 구해야 될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깨닫는 눈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야, 우리가 소경이구나, 우리가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보지 못한 소경이구나 이걸 한다면은 뭘 구하게 되겠습니까? 소경처럼 똑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구함이 나와야 마땅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바로 십자가신 주님을 제대로 아는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소경이를 세워가지고 소경이 무엇을 구하는가 묻고 보기를 원한다는 것을 듣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제자들에게 너희는 소경이고 지금 너희가 부여해야 되는 것은 이 소경처럼 보기를 원하는 것, 이걸 부여해야 마땅하다 그 말입니다. 보기를 원하는 것. 결국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고 이렇게 묻자 예수님 선생이라 이렇게 부르면서 가르침 받기 위해서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묻는 제자나 왼편 오른편에 깨달아 요구하는 제자나 또 오늘날 세상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목말라 하면서 주님을 바라본 우리들이나 다들 소경일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는 거죠. 이런 우리가 현실을 깨닫는 것, 바로 내가 소경이구나, 이런 내 실체를 깨닫는 것, 이게 바로 눈이 뜨인 바디메오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칭찬하는 게 뭐냐면 바디메오는 자기가 소경인 걸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를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소경임을 알았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보는 것이다,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소경으로 당연한 구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당연한 구함을 하지를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비참에 빠져있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구할 게 뭐겠습니까? 비참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히 구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비참에 건져냈습니다. 그러면 신자로 당연한 것은 나를 비참에서 건지신 예수님만을 보게 해달라, 이렇게 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비참에 빠진 존재임을 모른다면 그런 구함은 하지 않죠. 당연한 구함을 하지 않죠. 그게 뭐냐면 소경이면서 소경인 것을 모르는 겁니다.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구함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소경이라면 보게 해달라고 구하는 게 당연한 것인데 그 당연한 걸 구하지 않고 엉뚱한 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자기가 소경됨을 모르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살아가는 제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의 제자들도요, 요한이 기껏 말해주는 것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했으면 예수님 앞에서 자기 죄를 보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자기 죄를 보는 게. 그렇다면 그들이 구할 것은 예수의 피로 인한 죄사함이 아니겠냐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자기들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 배울 게 있을까? 이걸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말이죠,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배우고 싶은 것은 자기 스승인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를 하려 했는지도 몰라요. 요한 자기 스승이 가르친 것과 또 요한 자기 스승 요한이 칭찬하는 높이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가르치는 것과 비교해가지고 누가 더 학식이 높은가, 아마 이길 비교하려는 의미에서 한번 배워보자 이렇게 그 나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들어봐가지고 가르침이 수준 높으면은 예수님 높이 인정하겠다 이런 의도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사실 또 뭐 이런 의도 가지고 목사의 말을 듣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목사가 학력도 높고 뭐 인류대학 나오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그 말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별별 이런 목사면은 그 말을 아예 안 들으려고 하고 뭐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겠다는 의도가 없이 그냥 한번 들어보자 이런 생각으로 줄을 찾는 거고 같은 모습이라 볼 수 있죠. 오늘날 신자 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주님이신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본 눈입니다. 그게 참 중요해요. 그 십자가를 바라본 눈이 없다면 이미 우리 마음은 주님을 향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신자라면 주님이 십자가를 보지 않을 수가 없죠. 진심으로 주님이 십자가를 보고 죽게 나오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 주 앞에서 자기의 허물, 내 불의함, 내 죄, 이런 것을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에 네가 누리고 싶은 세상 영광, 세상 영광, 여기에 대해서는 점차 마음이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대신 하늘의 생명, 하늘의 복에 마음이 가깝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보지 않고 산다면 그것은 멸망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나는 신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님을 보는 자로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해요. 내 마음에서, 내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주님 지고 갈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이거야말로 신자의 참된 소망이고 구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지금 예수를 보고 있으니까 그런 구함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한다면은 그게 바로 예수를 보지 않고 있다는 증거로 말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예수를 보고 있으니까 그런 구함 필요 없습니다. 이 말은요, 나는 꼭 다른 걸 구하고 싶습니다. 이런 의도가 있거든요. 만약 다른 거, 이 땅의 거, 이걸 구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은 그 사람은 지금 예수를 보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만 보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구함을 하게 될 거라 그 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본 사람은 자신을 보게 돼요. 자기를 보게 됩니다. 내가 주 앞에 누구인가. 십자가진 주님 보면서 내 허물과 내 불의를 보게 됩니다. 아, 내가 바로 주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한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게 눈이 뜨인 사람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자기들이 진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그런 제자들처럼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원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았던 바디메오처럼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걸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 물음 앞에서 우리는 진심으로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런 구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의 제자들처럼 또 야고보와 요한처럼 주님이 누군가도 모르고 또 주님도 보지 않고 덜렁덜렁 그렇게 주님을 따른다고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신앙은 제자들이 주님 십자가 앞에 도망을 쳐버린 것처럼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도망쳐버릴 신앙이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주가 누구인가. 그 주를 제대로 봐야 돼요. 우리를 비참하게 묶어놨던 그 죄에서 우리를 건지신 분이 주님입니다. 내 모든 허물과 내 모든 불의를 짊어지고 가신 분이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생명의 구원이다. 그 주님 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주님을 본다면은 세상께 결국에는 시시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시시한다는 것이 일부러 생각을 버린다는 것이 아니고 있어도 그게 그렇게 나에게 큰 게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단지 나의 큰 문제는 내가 주님을 제대로 보고 살아가는다. 항상 여기만 신경 쓰고 그것만 큰 문제로 삼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진짜 신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제대로 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심으로 구할 것이 뭔가 이걸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른다고 했던 저희들이 과연 주님의 무엇을 보고 따랐습니까? 주님은 여전히 우리 앞에서 십자가 지고 계시고 피 흘리시고 계시는데 우리의 불의함과 우리 허물을 지시고 참으로 가시는 어린 양이신데 우린 그 앞에서 뭘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주님 보면서 그 주 앞에서 우리의 실체를 깨닫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 참으로 우리의 귀한 것, 그게 뭔가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구하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하늘의 복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 주어진 그 생명의 귀함을 두고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것으로 참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족한 줄 알게 하셔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넉넉한 그런 눈이 되게 하소서. 이 땅의 것이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큰 복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기뻐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